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5절에서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명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 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얼마 전까지 한 달 전까지 박 목사님께서 엽기서를 오랫동안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은 또 쉬셨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목사님들이 또 부교육자들이 차례로 나와서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아마 더 기대가 되실 겁니다. 오늘은 좀 색다른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주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어요. 좀 보통 심판과 인도주의의 관계 문제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심판과 인도, 하나님의 심판과 인도주의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또 이해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문제입니다. 좀 신학적으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잘 따라오시면은 구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구약을 우리가 읽고 배우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의 현실을,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멸망 직전에 있었을 때이죠. 유다의 현실을 아주 두 단어로 집약에서 정확히 표현했습니다. 한 단어는 뭐였느냐면, 자,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다, 그렇게 표현했고요. 하박국 1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악인이 의인을 삼켰다. 악인이 의인을 삼켰다. 첫 번째 말은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다 하는 것은 유다의 전체적인 부패를 말하는 것이고, 악인이 의인을 삼켰다 하는 것은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다, 그래서 속국이 되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 사실을 두고, 자, 의인이 악인을 에워쌌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의인의 삶은 굉장히 고달팠다 하는 겁니다. 에워싸니까 고달프죠. 자유가 없죠. 아주 고달팠다, 고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사회가 부패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종교가 부패하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가만두시지 않고 이제 국권을 빼앗아서 다른 나라에, 바벨론에게 그것을 주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유다를 삼켜버린 겁니다. 속국이 된 것이죠.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의인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살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답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좀 더 깊이 뭐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로 참으로 속국이 되었고 사회는 부패했고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국가로서 어떤 자기의 국가 주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그런 나라가 아닌 이제는 그 반대, 방금 여호수아 6장에서 읽었던 말씀처럼 정말로 지배되는, 지배를 받는 나라가 아닌 뭔가 점령하고 지배할 수 있는, 승리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국가이면서 동시에 교회였습니다. 국가이면서 동시에 교회였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속국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은 그 느끼는 것이, 국가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만이 아닌 교회이면서 국가였기 때문에 그 당하는 고통이 굉장히 큽니다. 크게 옵니다. 그래서 폭력적으로 당하는 것이 굉장히. 그런데 이제 거꾸로, 그 반대로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겁니다. 완전히 상황이 바뀌죠. 역전이죠. 그래서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그 승리를 만끽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이게 오늘 여호수아 6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의 도구로 쓰셨습니다. 여기 오늘 읽은 이 말씀처럼,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성경 몇 가지 성경 번역들을 이렇게 대조해서 보면요, 상반절과 하반절을 동일한 뜻으로 보는 그러한 역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을 가리켜서 성 안에 살아있는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그것으로서 이해도 합니다. 그렇게 보는 그러한 성경도 있습니다. 번역들도 있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노인도 어린아이도, 소와 양과 나귀도 다 죽였습니다. 칼로. 이렇게 상반절과 하반절을 같은 의미로, 하나님께 바친 것을 죽였다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어떤 번역 성경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칼빈 선생은 전 그 반대로 말합니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전리품을 하나도 자기 것으로 취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바쳤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하반절은 여기 문자 그대로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니까, 정말 오랜 옛날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살육의 현장, 칼로 지금 사람을 죽여야 돼요. 성이 무너졌는데 들어가서 사람들을 칼로 죽여야 됩니다. 군인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무장된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노인도 죽여야 돼요. 어린아이도 죽여야 돼요. 짐승도 다 죽여야 돼요. 정말 피비린내 나는 그런 현장입니다. 정말 피비린내 나는 현장이에요.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하고, 그것을 자행한, 그것을 지금 현재 하나님의 심판을 받들어서 행하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잔인했겠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냐 이거예요. 그래도 그 일을 해야 돼요 지금. 그런데 그 선두에 누가 서 있느냐, 여호수아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진두지휘합니다. 이렇게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수행해야 할 것인가? 이스라엘이 과연 자들이 이집트에서 지금 애굽에서 탈출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꺼내서 지금 그들이 가야 할 땅들은 어떤 땅이냐?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점령해야 할 땅입니다. 칼을 들고서, 무기를 들고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할 땅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국가 교회로서의 형태를 가졌던 이스라엘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교회이면서 동시에 국가였기 때문에 국가로서는 뭔가 땅을 차지해야 되고 통치를 하려고 할 때는 무력을, 폭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할 때, 야, 하나님께서 인간을, 한 나라를 선택해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이 땅을 보낼 때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 나라를 세울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을 거기에 둘 것인가? 하는 의문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20장 16절에 보면은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살려두지 말고 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세상의 눈으로는 과연 어떻게 비칠까요? 아,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정말 잔인하고 끔찍하고 무서운 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무서운 신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가리켜서 정말로 선한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그런 신이 아니다, 도저히 우리는 그 신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도 이 문제는 굉장히 오랫동안 풀기가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우리가 속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구약성경 읽다가 이런 본문이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읽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틀렸다고 해야 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인도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의 주장을 우리가 용납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가? 아니, 하나님은 폭력적인가? 이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 본문만 잘 읽어보더라도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가 기생 나합의 경우입니다. 기생 나합은 사실 그 시대에서 보자면 굉장히 막장 인생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입니다. 정말 누구나 다 무시할 수 있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멸망당하는 그 순간에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참으로 그는 은혜의 대상이 된 겁니다. 멸망의 대상 속에서 그는 은혜의 대상이 된 겁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됩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그 가족과 형제와 심지어 친족까지 다 멸망당하지 않고 그 멸망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참으로 천한 신분이요, 자기 몸을 팔아서 살아야 하는 그런 신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정말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성과 함께 멸망당해야 합니다. 좀 나쁜 말로 말해 쓰레기 같은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는 거기서 구출을 받았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사실, 어느 누구에게는 심판을 내리시고 어느 누구에게는 은혜를 내리시는 이런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2장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것이 나오냐면요, 기생 나합의 신간이 거기에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땅을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운 분이라고, 정말로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운 분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정탐하러 왔던 그 정탐꾼들을 자기 집에 숨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생 라합의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뭘까요? 어떤 것일까요? 그가 굉장한 믿음을 소유했느냐? 그러지는 않은 것입니다. 굉장히 실리적이고 실용적이고 초보적인 그런 믿음입니다. 굉장히 높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는 같이 멸망을 당하지 않냐고 거기서 살아남게 됩니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그렇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 나오죠.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평가했는가?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쪽입니다. 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니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 공로가 아닙니다. 그에게 잘난 것이 없습니다. 정말 막장 인생이요, 천한 인생이요, 보잘것없는 것이요, 사회에서는 쳐주지도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주의자들의 말이라는 것이 맞지는 않습니다. 다 맞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부분에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성경이 말씀하는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보자면 인도주의자들의 말이라는 것은 그렇게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다 들어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 공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공격할 때 비난할 때 어떤 부분만 가지고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인도주의자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어떠한 주장도 내세울 자리는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좀 더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창조라는 시각에서, 또 하나는 복음이라는 시각에서,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라는 시각에서 볼지라도 인도주의의 어떤 주장은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시고 참으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선하신 분입니다. 그러한 세상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한 세상을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안 좋겠어요? 다 똑같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창조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을 섬겼고 누군가는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멸망 직전에도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기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신명기 7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찾아서 보시죠. 신명기 7장 5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셔서 저들에게 명령하셨을 때 어떤 명령을 내리셨냐면 이런 명령을 내리셨어요. 신명기 7장 5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 이 주상이라는 말은 돌 기둥들입니다. 석상들입니다. 돌로 만들어서 이렇게 세운 그러한 우상들을 말합니다. 그것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여기 주상은 바알신이라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바알신상. 그리고 아세라 목상은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남신과 여신. 그리고 또 조각한 우상들, 이런 것들을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섬겼습니다. 그럼 우상이라는 것은 뭘까요? 왜 그러면 그들이 그러한 이런 우상들을 섬겼을까요? 왜? 고대 사회에서는 우상을 참 많이 섬겼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우상을 안 섬기느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인간의 삶에 필요한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제공해주는 그런 전제라고, 그런 존재라고 믿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행복과 인간의 행복과 번영을 가져다주는 신이라고 믿는 존재가 우상인 겁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우리에게 우상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신이라 생각하고 그것이 나에게 뭔가 줄 수 있다고, 인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줄 수 있다고, 행복과 번영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처럼 가난인들의 삶 속에서는 창조의 하나님이 도무지 설 자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활과 그들의 문화 속에 완전히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배반한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사실을 알든지 모르든지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된 믿음입니다. 어리석음입니다. 어둠입니다. 그렇다면 인도주의자들이 창조의 하나님을 가리켜서 잔인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는 결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창조의 시각에서만 보더라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 주인을 몰라보고 다른 것을 주인하고 섬기니 하나님께서 가만두실 수가 없는 겁니다. 인도주의라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 정당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판단할 기준이 결코 안 됩니다. 결코 못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과정 속에서는 용서하고 배려하고 원수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인도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는 그러한 자리에서는 인도주의는 결코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어느 때는 정말로 폭력적이고 잔인한 겁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인도주의는 과연 복음 앞에서 어떤 말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냐합니다. 복음 앞에서도 인도주의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래? 아니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래? 이 두 가지 것만 요구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그 양자 사이에 낄 것이 없습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을래? 멸망을 받을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래? 아니면 심판을 받을래?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구원이냐 멸망이냐 하는 이 두 가지 것만 인간들에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멸망 사이에 인도주의라는 것은 낄 자리가, 도무지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구약에 수많은 희생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수많은 짐승들이 죽어나갔습니다. 희생제물이 수없이 드려졌습니다. 그 희생 제물을 정말로 수없이 드렸는데 왜 드렸겠습니까? 왜? 왜? 우리를 대신해서 왜 그것들이 죽어야 합니까? 왜? 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진노를 거둘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도 하나님의 무서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두려운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진멸은 결코 종말에 있을 그런 대심판이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역사 속에 있었던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그런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는 그런 한 순간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에게 참으로 좋은 것을 다 주신 분입니다. 내가 이 사실을 모른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신지 나는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책임 없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내 멋대로 살아도 괜찮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의 어리석음일 뿐인 것입니다. 어둠인 것입니다. 내가 몰랐다는 이유로 심판에서 면제가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핑계될 수도 없습니다. 그 앞에서는 핑계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언한 바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심판이란 과연 뭘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란 과연 뭘까? 적어도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만이 세상에 창조주시오 복을 주시는 분이시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부정적으로, 긍정적으로가 아니라 부정적으로 선포하는 역사의 한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부정적으로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보여주는, 선포하는 그러한 역사의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도주의라는 것은 결코 전체의 그림은 보지 못하고 어느 한 부분만 따지는 그런 경우인 것입니다. 한 부분만. 한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다. 목욕탕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부끄럽지만 막 뛰쳐나갔습니다. 밖으로. 자, 그것이 경범죄일까요? 아닐까요? 그 경범죄 아닙니다. 위급할 때는. 근데 경찰에 와서 그걸 따지면서 딱지 끊겠다고, 경범죄로 딱지 끊겠다고 해보세요. 그럼 다 웃을 겁니다.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무 급박하고, 너무 진짜 이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구출된 거예요. 우리가 시비를 걸 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시비를 걸 때, 어떤 상황이었느냐,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현재 하나님의 심판의 상황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따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심판이냐 구원이냐 멸망이냐 구원이냐 이 두 양자 사이에 낄 것이 없는데 그걸 가지고 따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웃음거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웃음거리. 참으로 인도주의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시비 거는 것은 그와 비슷하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 자리는, 심판의 자리는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는 순간입니다. 무서운 자리입니다. 정말 무서운 자리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여호수아 6장을 보았던 것처럼 아무것도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의 백성인 그런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칼로 그걸 해야 돼요. 칼로. 그렇게 무서운 자리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칼을 들고 내가 가서 과연 가서 그 일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이겠어요? 즐거운 일이겠어요? 비록 이스라엘이 국가 형태를 띈 교회였다 할지라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주의 시작이요, 참으로 역사의 완성자라는 그런 시각에서 보지 못하면 어느 인생이든 미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관이 선명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어떨 수 있냐? 이제 반대로 우리가 폭력을 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폭력. 자, 한번 보십시다. 우리나라는 남과 북으로 이렇게 대치된 상태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TV에 보니까 뭐 물건을 사가지고 전쟁이 나니까 준비해야 되겠다, 뭐 그런 분도 있었어요. 또 전쟁이 난다니까 좀 돈을 어디다 좀 감춰둬야 되겠다, 찾아놔야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사실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늘 긴장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품을 수 있느냐면요, 인간 숭배를 강요하는 북한 정권을 하나님께서 확 멸망시켰으면 좋겠다. 미국이 핵무기로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확 없애버리면 참 좋겠다. 누군가 가서 좀 제발 없앴으면 좋겠다. 그러면 북한에서 인간 숭배도 사라지고 인권 말살도 안 일어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결코 그런 정복 명령을 받은 적도 없고 그런 계획도 세울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런 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명령을 우리가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또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럴 수도 있고 미국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명령을 신약의 교회는 주신 적이 없습니다. 구약의 교회에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때 그것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국가이면서 교회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교회는 국가이면서 교회이지 않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성질상 영적인 사회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러한 보편의 교회인 것입니다. 어느 한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온 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사회를 향해서 폭력을 써서 뭘 하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리력을 써서 뭘 너희가 뭐 해라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교회관이 선명하지 않으면 역사 속에서 어떤 불행한 사실이 일어나냐면요, 정말로 불행한 사실이 일어나게 됩니다. 중세시대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군 운동이 그런 운동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이슬람 세계와 크게 부딪혔지 않습니까? 정말로 뭣도 몰랐던 그러한 신앙이 있었던 사람들도 다 십자군 전쟁의 자원에서 나갔잖아요. 그래서 무수히 죽었어요. 무수히. 불쌍하게 죽었어요. 그것도 거기 나간 사람들은 내가 굉장히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고 나간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요. 이런 것들이 뭐냐? 교회관이 선명치 않았을 때 그런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교회관이 선명치 않았을 때. 교회가 무엇인지 잘 몰랐을 때. 그뿐 아닙니다. 종교개혁이 얼마 지나서 유럽에 30년 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이 전쟁은 성격이 또 틀려요. 이제는 구교와 카톨릭과 개신교가 싸우는 그런 전쟁이 있었어요. 그걸로 인해서 유럽이 굉장히 독일, 뭐 오스트리아 이런 지역들이요 굉장히 피폐해졌었습니다.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나갔어요. 참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라 할지라도, 신약의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인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어떠냐? 결코 물리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국가교회 형태를 띄었던 이스라엘이 물리력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몸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체를, 몸을 가졌기 때문에. 자,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한다 할 때 어때? 우리는 뭘로 합니까? 우리가 손과 발을 써서 합니다. 머리를 써서 합니다. 우리의 몸 전체를 써서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리력을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온몸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우리는 우리의 신체적인 힘이나 물리적인 힘으로 상대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심지어 교회가 흥금을 가지고도 금력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흥금을 가지고도 금력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위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어떤 성질을 가졌는지, 본질적으로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할 때는 교회일지라도 참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어떠하셨느냐? 그들에게는 국가이면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교회는 그렇게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타락해서 부패해서 잘 몰라서 그런 일을 범했던 적은 있습니다. 많습니다. 이러한 교회일지라도, 이러한 한계를 갖는 교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맡겼습니까? 복음을 맡겼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28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나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요 또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에게는 영생이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감당하리요? 바울사도는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일을 누가 감당하리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고 굉장히 무거운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한 권세와 영광을 교회에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교회는, 한국의 교회는 어떤 형편에 놓여 있습니까? 이 땅의 교회가 정말로 많은 조롱과 비웃음을 사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이러한 교회가 하찮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사도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생명과 사명을 쥐고 있는 그런 것을 맡긴, 그런 사명을 맡은 권세가 있고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는 한계가 있을지라도. 참으로 우리는 한국교회는 지금 교회 부흥기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풍성히 받는 시절에 우리는 승리주의에 도취될 수가 없습니다. 이곳저곳에서 그런 원만한 생각이나 태도를 우리는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원만한 생각이나 자세를 버리고 겸손히 교회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정말로 겸손히 교회가 가야 할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찾겠습니까? 이 시대에 어떤 교회를 찾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길을 겸손히 가는 그런 걷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본질적으로 영적인 사회라는 것을, 사회라는 인식을 가지고 자기의 태도를 분명히 보이면서 교회의 길을 가야 합니다. 비록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교회도 국가이면서 교회에게 이었기 때문에 한계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회인 교회일지라도 우리가 몸을 가지고 우리의 손발을 가지고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때는 폭력적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거룩한, 이 영광스러운 이 권세를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교회의 길을 우리가 잘 걸으려고 할 때는 어때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밤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 교회의 바른 그런 교회관을 가지고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참으로 이 겸손히 걷는 이 교회의 길을 다 같이 걸으셨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과 권세를 맡기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직책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요, 우리가 무엇이 있어서 무엇이 잘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옵나이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참으로 한국교회와 이 교회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사회 속에서 주의 교회로서 바르게 설 수 있겠사옵나이까. 참으로 한계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겸손히 주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 길을 담담하게 참으로 걸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의 빛이 이 땅에 널리 비칠 수 있도록, 온 세상에 널리 비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길을 가고자 하는 저희가 저희 하나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